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38장 이제 다말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유심히 또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좀 풀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가 이제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맡고 세 아들을 낳게 되죠. 첫 번째가 에리고,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 이 세 아들 이제 삼형제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엘의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근데 이제 이 엘이 그 자손을 낳기 전에 이제 일찍 죽게 되므로 이 다말이 씨를 얻지 못하고 과부가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씨를 이어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죠. 의무와 책임. 그래서 그의 시동생 된 오난이 이제 다말에게로 들었는데 이 오난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 씨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이 잉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 오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사실은 이제 기구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인생이 기구하게 돼서 남편은 일찍 죽고 또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동생도 괜히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그 의무가 셋째에게로 흘러갔는데 그 셋째가 셀라이자 이제 셀라가 이제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씨를 이어줘야 되는,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유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다말이 문제인 거야. 다말. 저 다말 때문에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장남도 다말과 관계로 죽고 또 내 둘째도 다말과의 어떤 이런 이 복잡한 관계 가운데 죽게 되고 이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까지 죽게 되면 이제 유다의 가문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구속사고 뭐고 예수님이 유다 가문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셀라까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 유다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 셋째는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리니까 너랑 이렇게 계대 결혼을 이어가기에 너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너 그냥 시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다말은 이제 그때 과부의 옷을 이렇게 늘 의복을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셋째 셀라가 나에게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뭐 약혼식과 비슷한 겁니다. 뭐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어떤 아이를 낳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다말은 과부가 상태된 대로 의복을 입고 셀라가 크기까지 기다리는데 분위기가 이 시아버지가 셋째를 통해 나랑 관계하도록 열어줄 뭐 의도가 전혀 없는 게 뻔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나는 주어진 삶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기구한 운명.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꿈꿀 때는 가정도 이루고 또 유다 가문이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는 그 유명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자녀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이어갈 또 씨를 주셔서 그 자녀를 잘 키움으로써 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말이 이제는 꼬리표까지 붙어서 그냥 남편이 다 죽어나간다 이런 어떤 그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이고 이런 것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마치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저주가 뒤엎은 것처럼 그냥 그 틀 안에 그냥 딱 막혀 있었던 기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다말이었는데 그가 뜻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지 않겠다. 유다 가문의 씨를 잇는 자가 되겠다. 뜻을 품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알고 몸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한 이후에 그와 함께 들어가고 그를 증표로 세 가지 이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로 주십시오. 이게 모든 게 계획적이었고 나중에 이유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임신이 어렵고 그렇게 아이 하나만 있기를 바라며 그런 어떤 한나의 마음과 그런 라헬의 마음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단 한 번의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신 것이죠. 이 일을 나중에 유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가 아니 첫째도 그냥 둘째도 그랬던 며느리가 조용히 그냥 친정에 가가지고 셀라 클 때까지야 물론 안 줄 거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임신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냥 불살라야 되겠다 그냥 진노를 쏟아부어서 딱 가니까 다말이 받았던 세 가지 증표를 딱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씨입니까?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는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원문 그대로 하면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 내가 주지 않아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비참한 이 일이 이게 그 여인의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일어났구나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너가 나보다 옳다. 너가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는 그 불살라 죽여야 되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 번제한 자가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에게 그냥 어려움을 주고 그 뜻을 이어가지 못하게 한 나에게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 divine passive라고 얘기하죠.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그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적극적 순종,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런 신적 수동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정복하고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너 받을 거야,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거야, 두드리는 문마다 다 열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시원시원한 약속을 받은 이 언약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취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쓰인 굴레, 나는 이 저주받은 여인이라, 나는 기구한 여인이라,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씨앗도 낳을 수 없겠다라는 이런 세상이, 이 시아버지가 이 세상에 그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 그 굴레에, 이 가정의 이 비극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개에게도 주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 엎드린 그 여인처럼 사람을 다 배치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혹 나을까, 사람을 다 제끼고 그 나병 환자처럼 상산수훈의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상수훈에서 막 오병이어의 막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들고 뛰고 막 하늘 잔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못 들어간 사람 있습니다. 산상수훈 5, 6, 7 끝나자마자 8장 첫 번째 나병 걸린 자는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막 소리쳤잖아요. 나도 기억해달라,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사람들이 막 뭐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뭘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머리를 풀어야 됐습니다. 멀리서 머리를 풀고 머리 막 흔들어야 돼. 그러면 주목이 가지 않습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 두 번째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고, 세 번째 입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무도 그 삶에 올 수가 없어요. 실수로라도 와도 그렇게 안 하면 이 부정함이 옮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구한 인생 아니겠어요? 누가 그 사이에 갑니까? 저 산기슭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나무랬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뭐 그 사람의 입장은 체면도 있고 뭐 있겠지만 지금 나의 입장은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외침, 그 복을 향한 간구, 그 진념. 이 다말이 룻기 4장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내 여인, 내 여인 다 인생이 기구합니다. 다말 그렇죠, 라합 그렇죠,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다 멸망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가려주고 또 그 주홍빛깔의 그 천을 내리기까지 믿고 기다리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룻이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민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끝까지. 여러분 이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주를 향한 그 복을 향한 생명의 근원된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임신을 하니까 또 쌍태가 든 거야.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파가, 살다 산다 산파도 이런 일이 처음 본 거야. 보니까 태 속에서 무언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 이 두 형제가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난리를 부린 것 같아요. 속에 보니까. 그러니까 첫째인 세라가 먼저 자궁 밖으로 이렇게 손을 내민 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가 첫째잖아요. 어떤 아이가 손을 먼저 이렇게 딱 손끝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는 첫째라 하여서 헷갈릴까봐 그 손에 주홍색 홍색실을 딱 묶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다시 들어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나온 아이를 보니까 손에 홍색실을 묶었던 첫째 형이 아니라 아우 두 번째였던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산파가 뭐라 그랬냐, 29절에 보면은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아니 순리대로 첫 번째 나왔던 그 세라, 둘째, 두 번째 그 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아우가 먼저 나와서 이 장자의 자리, 첫째의 자리를 네가 터뜨리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게 다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느낌표. 세상에 너한테 주어진 굴레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한 이 눈초리가 있고 너는 이 정도 틀에서 살아. 시아버지가 그에게 과부의 옷을 의복을 입히고 그 기쁨의 옷으로 바꿔줄 의도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너는 그냥 그대로 너 친정에 가서 시골에서 그냥 그대로 늙어 죽어. 넌 그게 너의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이 프레임을 내놓고 옷을 입혀놓고 평생 상복만 입고 살아갈 사람처럼 해놓은 인생과 가문에 너는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야, 기가 막힌 말이죠.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베레스와 같은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주고 그의 4대손 후 이후에 보아스가 나오고 그의 4대손 이후에 다윗이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내게 주신 어떤 상황과 이 환경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영원히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여러분, 나라가 막아도 못 막습니다. 절대 가정의 어른이라는 시아버지가 꽁꽁 맞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라 그래야 은혜가 되나? 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누가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둘째를 택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갔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흐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셨고 둘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첫째 세라를 먼저 나온 세라가 아니라 둘째 두 번째 터트리고 나온 베레스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도 야곱이 이제 130년간의 험난한 인생을 다 살았어요. 다 살고 마지막 창세기 48장에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열두 아들을 다 축복해요. 근데 열두 아들 중에 레위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레위족 속은 너는 내 목이다. 하나님께서 확 가져가셨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비기 때문에 요셉에게 더블 포션을 줬습니다. 두 몫을 주면서 내 두 아들에게 내 자녀와 같은 지위를 줘서 두 배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인 므낫세가 나오고 둘째는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그가 죽기 전에 130살 고령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로 앞에서 나의 인생 참 험난했습니다 얘기했던 자가 그 둘을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엇갈린 축복. 마땅히 장자를 상징하는 오른손이 첫째 므낫세, 왼손이 둘째 에브라임인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탁 하는 거예요. 요셉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얘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얘가 장자예요. 얘는 차남입니다. 오른손이 손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은 멋진 말이 합니다.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아, 너무 멋있죠.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처럼 실수가 아니에요. 야곱이 평생에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냥 남들보다 빨리 달리려고 엄청 애써 써보고 그냥 어떻게든 복을 쟁취해 보려고 막 애써보고 그냥 험난하게 그냥 내 뜻을 잃어보려고 그냥 라반과 그냥 수싸움도 엄청 하고 다 살아보니까 이제 130년 지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야, 이 모든 게 이게 다 은혜구나. 이 엇갈린 축복. 하나님께서 가장 비련하고 약한 자를 엇갈려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벤자민 웨스트가 지금 1766년 작품이고 지금 오하이오의 알트 뮤지엄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거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요셉이 엇갈린 축복을 탁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엇갈린 그 녹색 옷 입은 아이가 에브라임인데 이게 얼굴 표정이 잘 안 나오죠. 손을 나한테 두면서 손을 어깨 딱 저요? 아 저요? 아니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뒤에 있는 요셉이 아니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예요. 복받을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브라임이 저요? 이 얼굴이 여러분 꼭 요셉의 축복하면 구글에 나옵니다. 보세요. 확대해서 보세요. 그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정말 저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는 겁니까? 이런 건 어디서 구해서 딱 목양실에 걸어놓으면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저 얼굴이 될 때까지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30년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아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아, 다 은혜였어요.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돼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다 은혜구나 라는 이 엇갈린 축복, 이 복음의 이 파라독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잘나고 첫째고 그냥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어떤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말과 같이 내 인생이 기구하다,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하고 낮고 둘째이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엇갈려 복을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 어느 한 세대는 딱 주님 앞에 터뜨리고 나오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세대. 주님 앞에 정말 터뜨리고, 내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별된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쓰임받는 세대가 있고 그 자자손손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엇갈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머물며 힘써 두드리고 찾고 또 열어가고 또 발견하고 여러분 걷는 걸음걸음마다 저 천국잔치에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베레스를 축복하신 주님, 에브라임을 축복하신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잘나가는 자녀 말고 누가 봐도 연약한 그 자녀를 통해 가장 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하셨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더라, 그 은혜에 의탁하며 살아라, 이렇게 터트리며 나아가는 삶을 초청하고 또 축복하는 복된 인생,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손을 엇갈려 다말과 같은 나의 인생에도 복 주신다 하시니 아버지 복의 근원된 주님 앞에서만 나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나의 삶을 다 쏟아내며 아버지께 내 삶이 복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다말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룩한 계보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주 앞에 나왔으니 고개 숙인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손주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계보에 하나님 포함되는 복된 자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터뜨리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하늘 위로로 채우시고 하늘 복으로 채우실 때에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감격의 예배가 늘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세상 다 뒤로 하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겠다 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의 마음을 쏟아 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된 영혼으로 서는 자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